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것.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증명이 돼 있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외계인 믿으세요? UFO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믿지 않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았고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 뭐 세간에 떠도는 많은 음모론들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그래, 앞으로 더 그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걸 발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겠지요. 뭐 저희 아버님 시대나 제 시대나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시대만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봐도 충분히 느껴질 만한 것들이죠.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외계인 있는 거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있는 거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외계인 없다라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거죠. 볼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많아지고 강해지겠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있냐고 물어요. 그럼 있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 있는 거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어떤 뭐 증거를 제시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는 논리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대답은 딱 하나죠. 믿어줘. 믿음이야. 라는 말 외에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치 상대방이 요구하는 어떤 질문의 대답에 우리가 불충분하게 대답한 것 같지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상대에게 비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답이 굉장히 수준 낮은 거거나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물론 우리가 이쪽 사이드에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일 뿐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알아낼 수조차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걸 만든 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뭐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상을 벗어나기도 어려운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알아간다는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인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만든 피조물이 만든 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해 내라고 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국한되거나 제한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말씀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나는 영이다.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 영이다. 모르겠어요. 뭐 그 고스트, 그러니까 유령을 찾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뭐 이런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잡히실까 궁금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찾아낼 수 없는 존재.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증명해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아니면 논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계시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자체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도록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에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성의 논리로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이거야 라고 보여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만 알려주시는 방법 그 자체가 그런 세상에서 원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대답이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누군가는 야 비과학적이다, 누군가는 정말 비논리적이다라고 아무리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을 해도 그 이상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어떤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영적인 감각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느낌적으로 알아요. 참 애매모호한 단어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 느낌 있잖아. 아는 사람만 아는 그 느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게 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소위 말해서 충만해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삶의 흔들림이 문제 앞에 때로는 두려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예 달라요. 근데 믿음이 소위 말해서 약해지고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두려움이나 문제나 상황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반응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심지어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버텨요. 때로는 인내하고요. 때로는 뛰어넘기도 하고 흔들림 없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죠. 믿음이.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니 오히려 잘 될 때도 쉽게 두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건 아니.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혼란스러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기 때문이. 원래대로면 그렇지 않는 게 정상이겠지만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됐지만 죄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쌓여왔던 경험해왔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아닌 것으로 가도록 우리를 때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론 우리를 혼란스러운 가운데 끊임없이 빠져가도록 일하고 있지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넘게 만들어줘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만드는 모든 소리를 잠재워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걱정, 근심 바로 뒤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갈 수 있는 이 진짜 한 두 발짝 하면 밑에가 낭떨어질지도 모를 만큼 치륵 같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고 멍청하고 무대포 같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도전, 많은 은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딱 얘기하면 느낌적으로 하는 그 느낌의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넘겨지는 개념이 때로는 되기도 해요.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공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감각해져 버릴 만큼.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샘 솟는 샘물 마냥 믿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처럼, 믿음이 처음부터 내 것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뭐로부터 온대요? 들음이요. 여기 나며 라고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약간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 태어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영어는 다 come으로 되어 있어요. comes from, comes by 이렇게. 어디로부터 믿음은 오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던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막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있던 게 나한테 온 거일 뿐이에요. 돈 마찬가지. 돈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덜어서 나한테 와요. 하지만 내 손에서 나가면 없는 것처럼. 돈이 내 안, 우리 안에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은행도 아니고, 아니, 한국은행도 아니고. 마치 믿음도 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만들어지거나 내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uthor and finisher 혹은 perfecter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저자, 그러니까 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되게 애매한 개념인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권자, 통치자, 이 의미, 믿음의 주관자가 예수님, 믿음의 끝, 믿음의 완성,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죄와 모든 사망의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받았구나. 이게 다 뭐야? 믿어진다고요. 예수님께로 있던 그 믿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계신 것들이 느껴지지만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살아가겠죠, 물론. 하지만 인생에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바뀌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내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상태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온갖 다른 방법들을 끌어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간혹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아가 보니까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라고 안전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있을 때가 있겠지만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삶의 태도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해요.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해도 결국에는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선택들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말한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징검다리를 두드려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말한 안전한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에서 파손됐다라고 표현하죠. 파손됐다. 여러분, 믿음에서 파손돼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 파손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이. 믿음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있는 믿음을 받은 것뿐이. 내가 끊임없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있는 그 믿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오도록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수지가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게 멈춰지는 순간 처음엔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수지가 어떻게 해요? 마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공급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공급처가 끊어지고 공급 통로가 차단되면 내 안에 그동안 차있는 믿음 갖고 살아요. 막 살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저수지에 물이 마르듯, 은행 잔고에 잔고가 줄듯 어느 순간 제로가 된다고요. 그 순간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순간, 믿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는 상태. 충분히 우리가 그 상태 가운데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 안에 끊임없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도, 믿음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도, 믿음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삶을 멈추면 어느 순간 믿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살다가 문제를 만났더니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다행히도 그 삶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수 있도록 환경이 열려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왜 믿음을 버려요? 혼자 나갈 때 믿음 쉽게 버려요. 직장 가거나 대학교 가거나 혼자 떨어졌을 때, 아무도 자기 주변에서 그것을 더 이상 챙겨주지 않을 때 말씀이 끊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재밌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나마 어떻게 듣고 가졌던 믿음조차도 다 탕진하고 없어져 버리는 순간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예요. 이 말씀이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호소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땅에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삽니까? 왜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악인을 통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잘 삽니까? 악인들이 왜 승승장구합니까? 의인들은 왜 이렇게 삽니까?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 왜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이래? 믿음으로 안 사는 제대로 저렇게 잘 사는데? 라고 뭐예요? 혼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의 식대로 살 거냐? 세상 식대로 살 거냐? 하나님 믿고 살 거냐? 돈을 믿고 살 거냐? 이 고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 사는 거 보니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쫓아가고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표현이 좀 그래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다 잘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다 성공해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조롱 섞인, 교회 다녀서 교회가 뭐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잖아요.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럽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딱 두 개예요.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 그런데 누구는 산다? 의인은 산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너희가 느끼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까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해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믿음 아닌 의인 아닌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받습니다. 누가 살아남아요? 의인은 반드시 살아남아요. 근데 그 의인은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혼란스럽고 아무리 악인이 잘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도 결국 악인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고난을 심판을 강하게 이 땅에 부어도 누구는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사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죠. 나의 힘이 주님께 있지요. 그렇게 내가 이 상황이 진짜 멸망과 같은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망한 것 같은 내 삶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도전하는 거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멈춰서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막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멈춰지면 안 되는. 말씀을 읽으시던, 말씀을 공부하던, 묵상을 하던,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게을러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고 있던 믿음이 점점 끊어지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말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나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기도도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 기도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무감각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분을 따라가도록 하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게도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뭐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서 놀라운 걸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따라올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의무도 단순한 훈련이 어떤 커리큘럼도 사역의 연장선상도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한 가치예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한 삶으로부터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 도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도록 하셔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찌게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뜻이 붙어 있어야 돼. 그 공급 받아야죠. 근데 붙어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그냥 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막 맨날 그 정도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차고 넘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얼마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들려짐으로 그의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